회개기도 많이 하라고 들으셨지요. 회개기도 하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도덕적으로 죄도 안 짓고 남한테 해코지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쳤고 그래서 회개기도 하라 그러면 회개기도 할 게 별로 없어서 고민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모르겠어요. 회개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첫 것은 으뜸입니다.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라는 마음이 있는가? 시간의 첫 것, 물질의 첫 것, 마음의 첫 것, 여러분의 모든 것의 첫 것,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 하고 있는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누룩을 제거한 삶이죠. 내가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 죄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생각에 내가 너무 빠져 있지 않는가? 물질주의적인 생각, 너무 이성주의 속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나 깨우쳐 주신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세 가지 원칙을 늘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7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재앙의 원인이 되었던 요나를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선원들이 풍랑 속에서 아무리 노를 젓고 배에 있는 물건을 버리고 애를 써도 풍랑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노력은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언제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요나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은 나아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붙잡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신 그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풍랑은 잔잔해질 수가 없는 거죠. 선원들은 자신들의 신들에게 열심히 기도했죠. 그리고 배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그러나 풍랑을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왜 이러한 풍랑 속에 우리 배가 머물 수밖에 없는가를 이들이 고민하고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선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이 풍랑을 일으킨 원인인지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제의를 합니다. 제비뽑기는 우리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주 많이 유행하던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제비뽑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개의 돌에다가 한쪽은 좀 밝게 하고 한쪽은 좀 어둡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둘 다 밝은 쪽이 나오면 예스, 둘 다 어두운 쪽이 나오면 노, 하나씩 이렇게 나오면 어둡고 밝게 나오면 다시, 그래서 또 던진답니다. 그래서 누가 과연 이 재앙을 일으킨 원인이 되는가를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거죠. 제비뽑기를 이제 할 때 이 재앙을 한 사람들은 아마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혹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게 아닌가 아마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속으로 염려했을 거예요. 혹시 나 때문이 아닌가? 내가 걸리면 어떡해? 막 이런 염려를 했을 거죠. 어쩌면 그 사람이 요나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걸리게 하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걸릴 사람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히게 되죠.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욧바로 갔고 배로 갔고 또 배 밑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잠을 청했지만 결국 제비 뽑혀서 이 풍랑의 원인이 된 사람으로 뽑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제비가 뽑힐 때까지 요나가 순순히 응하고 결국 자기가 뽑힐 때까지 아무런 액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고 난 이후에 8절에 보니까 선원들이 요나에게 막 질문합니다. 거기 질문을 보면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냐?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오는 길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 사람이냐? 라고 아주 그냥 이 질문을 다다다다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지금 선원들이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계속 지금 바람은 불고 풍랑은 치고 배가 언제 쪼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급해진 마음 속에 제비 뽑힌 그 요나에게 이제 막 닥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절에 보면 이제 요나서가 시작돼서 처음으로 요나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말을 하는 거 보면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자기는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선민,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히브리라는 말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13절에 처음 사용됩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갈대아우르라는 지역에 살다가 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에 왔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강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의 히브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됐는데 마찬가지 여기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 나는 택한 백성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뭐예요? 자기 신분이 뭔지를 소개하죠. 자기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는 다른 어떤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요나가 살았던 북이스라엘 지역은 바알을 섬기는 이 신앙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는 그런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렵다, 떨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건 맞나요? 이 말을 돌아보면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맞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는 하지만 그분 말씀을 순종하려 하진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부리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의무를 다 하려 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요나가 이렇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통해서 요나가 정말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자기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가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요나는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요나가 언제 회개하게 되냐면 사실 2장 가서도 요나의 기도를 보면 정상적으로 회개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완악한가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요나의 완악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풍랑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요나가 고백하니까 실제로 누가 떨어요? 그 말을 들은 선원들이 떨어요. 여기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는데 그 10절에 보면 선원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요나가 사용된 경외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다라는 요나는 하나님을 말로 경외한다라고 그랬는데 선원들은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간다고 요나도 고백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나예요. 어떻게 보면 선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오늘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걸 보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결정과 결단과 행동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모습이죠.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범죄하지 않고 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떨 때 보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 그 막연한 대상인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보다도 때로는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끔 보게 돼요.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원들은 이야기입니다. 요나를 향해서 어쩌자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요나에게 외칩니다.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런 의미예요. 선원들이 볼 땐 당신이 고백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쪼갤 만큼 이러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데 그런 하나님을 당신이 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죠.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요나의 행동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행동인데 실제로 하나님 믿는 요나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만 그러냐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한 주간, 여러분의 한 달,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더 많았는가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요나 같은 이러한 불순종의 삶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결정,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서슴없이 할 때마다 요나를 생각해야 돼요. 아, 나도 요나와 같이 또 이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돌아봐야 합니다. 11절부터 16절을 보면 드디어 요나가 풍랑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는 이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에 그들이 탔던 그 배가 풍랑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발견했죠. 그 원인이 요나였습니다. 요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 풍랑 속에 이 배가 있었죠. 그 지은 죄, 요나의 죄가 그 배에 여전히 있다면 그 원인을 발견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원인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풍랑은 이 배를 감싸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로 어려움이 계속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풍랑을 보내신 목적은 요나를 부르기 위함이었어요. 요나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가라앉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 방법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본다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잘못했는지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풍랑을 그때 즉시 잔잔케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요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아무리 불어도 요나는 여전히 회개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배에 죄의 근원이 있는 한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지 않는 요나는 어디로 가요?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요나는 자기를 쫓아온 그 하나님 앞에 항복은 합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복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선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 순간까지도 바다에 던져질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그 말씀을 이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요나는 뭘 선택하고 있어요?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겠다.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느니 내가 죽겠다.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의 완악함을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가를 이 순간 더 깊게 보게 돼요.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선원들은 그런 요나의 소리를 듣고 힘써서 노를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좀 살아볼 수 있을까? 그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는 것보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선원들이 열심히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선원들과 요나의 모습이 계속 대조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 그보다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려고 했지만 요나가 거절했죠. 그러나 선원들은 요나 하나만 던지면 이제 나아진다는데 그 요나 하나 던지는 거를 지금 오히려 거부하고 있어요. 오히려 요나를 살리려고 함께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원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이런 풍랑까지도 일으켜서 자기의 그 선지자를 쫓아온 그 하나님, 그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면 혹시 우리에게 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선원들은 죽게 살기로 계속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육지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지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가는 것도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지만 선원들이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경험이 있더라도 자기의 노력으로 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데 그 뜻을 외면하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경험으로 어떻게 한번 일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이 선원들, 사공들이 했었던 일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풍랑의 원인이 됐던 그 죄가 바다 그 배 밖으로 던져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배는 풍랑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내가 내 노력으로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이 시간 멈춰야 되지 않을까. 요나와 선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가를 찾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14절에 보면 선원들이 드디어 기도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할 수 없자 14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마옵시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선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여전히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선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나가 기도를 거부할 동안 선원들이 기도하는데, 이 선원들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죄값을 묻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선원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풍랑이 즉각적으로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요나가 결국 풍랑이 요구한 것은 요나였어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은 요나, 그 하나만 원했죠. 그래서 요나가 풍랑 속에 던져지자 이제 풍랑이 즉각 멈추게 됩니다. 선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풍랑이 멈추는 걸 보고 하나님을 다시 또 두려워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전에는 죽을까봐 두려워했어요. 야, 우리 이러다가 다 죽지 않느냐. 근데 풍랑이 멈춰지는 걸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선원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선원들이 이제 그 풍랑 속에 그 화물들을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화물들 뿐만 아니라 아마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은 다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항해를 하려면 화물뿐만 아니라 뭐 음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마 다 버렸기 때문에 이 배가 더 이상 멀리 갈 수, 자기 목적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아마 그 회항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라는 말에 이 제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드린 제물이 뭐예요? 생축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런 그 상선에는 생축들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었던 어떤 생축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다시 회항을 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여호와 앞에 아마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가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방신을 섬겼던 이 선원들이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냐, 여기까지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죠. 자기가 섬기던 신들이 있는데 그 섬기던 신들의 능력은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봤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과 함께 여호와를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전형적인 아마 다신교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원들은 그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갔던 요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고 죽기를 소망했었던 그 요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이것이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인정하고 막 살아갈 겁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만 그 주권과 그 뜻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는 불순종하고 그 뜻을 거스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스스로에게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나는 거역하는가, 아니면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쫓고 따르려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려 하는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 내가 갖고 있었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순종과 불순종은 너무너무 쉽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더라도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순종으로 그 주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내가 지은 죄가 고난 가운데 고난의 원인이라는 것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그 죄를 꼭 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때때로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역경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내 죄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 죄로 말미암아 그런 역경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무언가를 통해서 그런 역경 속에 나를 집어넣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역경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역경은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기 위해서 보내준 상황이고, 또는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와 또는 하나님 주신 이러한 모든 환경들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집들, 완악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혹여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내 노력으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결국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총동원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어려움의 근원들을 잘 몰라요.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일로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그 사람을 또는 이렇게 자기 방법으로 괴롭게 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본 것처럼 죄의 근원이 배 밖으로 던져지지 않는 한,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풍랑은 멈추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들은 잔잔해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충족되지 않는 한 결코 그 상황은 해결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를 세우길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붙들려 쓰임받길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복종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 됨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났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거듭난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그런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내 욕심과 내가 추구하는 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귀하고 복된 일들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의 원인이 됐던, 고난의 원인이 됐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충족하기 전에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